하나님은 왕이시라. Creation and the Coronation.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코로네이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9월 5일 오늘이 유대력으로 치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섣달 금음에 해당되지요. 9월 6일 내일은 저녁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설날입니다. 이날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하죠. 왜 나팔을 불까요? 네, 뭔가 알리고 선포하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단순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까? 네, 짐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을 의 설날 격인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심을 알리는 날입니다. 즉위식, 대관식, 등극식, 네, 좋습니다.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을 예식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나요? 네.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은 군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원수와 한판 승부를 겨루어야 합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적을 무찔러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임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네. 다스림, 즉 통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것은 장수가 혹은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고 다스리면서 혹은 재판하면서 나라를 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 대신 혹은 대관식, 즉위식 혹은 다스림 이런 성경 구절은 구약에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나팔절과 관련한 시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지요. 혹은 토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다스림, 왕권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 왕권에 대한 표현에 인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왕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주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인간 왕에게만 군주제를 어렵게 여기어 꺼리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도 적용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우리 성경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성경은 부모 자식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신명기 14장 1절.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다고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신명기 8장 5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인, 러버로 또 그리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예. 신명기 6장 14,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고대 언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정치적 현실이 언약입니다. 약속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제도, 군왕제도는 널리 받아들여졌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는, 즉 요즘 말로 치면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셔야 되는데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에 관련된 구절을 찾는 이유는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왕 대관식, 즉위식 예식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 오경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세 편의 시작 혹은 노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저주 대신 축복하는 노래 속에 있는데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지칭했습니다. 왕을 부른다고 해서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고 시끄럽게 나팔도 분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사를 남기는데 그가 여수룬에서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여수룬에서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그리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이해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직접 칭송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시편은 주로 성전 중심의 문화, 예식, 예배, 축제와 관계가 있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성전이고 그렇다면 그 시기는 주로 우리나라의 추수 한가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 혹은 가을거지 때가 적격이겠죠. 가장 오래된 이런 기록은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바벨론의 추석, 그 축제일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가을 축제일에 왕으로 등극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벨론 신상의 프레이드가 그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프레이드는 성문 밖을 나서서 아키투라는 신전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축제가 11일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제8일날 그렇게 나가면은 제11일 마지막 축제일에 다시 그 신상을 끌고 들어왔다고 해요. 이 프레이드는 그 유명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축제 프레이드로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죠. 그 바벨론 신상의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남자신입니다. 이 남자신이 여자신 티아맛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여신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신 티아맛의 시신으로 우주를 창조한다는 신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신 마르둑이 왕으로 등극한대요. 이것을 축제일에 프레이드로 재현하는 것인데 신상을 끌고 프레이드하러 나갈 때는 그것이 전쟁치러 가는 것이고 돌아올 때는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이고 그 신이 왕좌를 차지하고 곧바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그 다스림은 심판 혹은 재판하는 일을 관여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바로 이날을 새해 혹은 신년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즉위하는 날,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축제 프레이드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전쟁과 승리, 창조, 대관식, 그리고 다스림, 이런 요소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성경에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4편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12절, 17절 짧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예, 왕으로 선포가 되죠. 하나님을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를 나누고 용 수룡들이죠. 수룡들을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궁창을 나누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어떠세요?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천지창조의 그 7일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편 74편은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고적 바다 물의 세력과 싸운 후 천지를 창조하신 후 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싸우셔서 승리하신 후에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신 후에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다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공의로 다스리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오늘 제가 영어 제목으로 Creation Coronation, 창조와 즉위식, 대관식을 이렇게 묶어서 제목으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말은 여호와는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이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공정하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사람 통치자도 사법 시스템을 오용하면 안 되죠. 공정, 공평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왕의 권한을 정의롭게, 의롭게 행사하셔야 되죠. 그 정의로운 다스림을 심판이라는 말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러한 심판의 역할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성경 문화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인간 왕이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심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설교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스토리를 아시지요?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검찰총장하고 매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빠 다윗 왕이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인간 세상에서 반란의 핑계는 앞선 정권에서 정의로운 다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정권은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자. 이게 메시아죠. 사법 시스템을 자로제듯 공평하게 시행하실 분이 나타나도록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새롭게 왕으로 등극할 통치자는 심판, 판단하는 그러한 다스림을 demonstration,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림이시란 공평하게 판단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은 왕으로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재판장이심을 선포하는 날, 그것이 내일 나팔절이요 성경의 가을 설날입니다. 우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로시 하샤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신 제7째 달 첫날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이 기념하는 날을 시편 74편과 연결해서 천지 창조의 날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등극하는 날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레위기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설날에 큰 주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Powerful God, Creator Go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권능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일은 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왕은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는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커다란 집을 지어야죠. 솔로몬처럼 솔로몬 궁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 되심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죠. 원수를 짓밟으시고 솔로몬 궁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아예 온 세상을 집으로 삼아서 건축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키워드가 되는 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바닷속의 엄청난 세력을 라합이라고 그러죠. 마치 아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대야에 있는 물을 휘저어버리면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 물속에 괴물을 때려잡는 것이죠. 용을 찌르신 이가 Pierce the dragon,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 출애굽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노래하는 것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주 샤우팅 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 성경은 창조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서 시편의 노래도 부르고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소망의 말씀도 가지처럼 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니, 용이니, 혹은 수령이니, 바다의 신을 완전 아작을 내는 그런 이야기는 고대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고 시절에 구사했던 그 파워, 그것을 지금 시전해 달라는 그런 말이죠. 라합과 수령을 쳐부수고 왕 노릇하시면서 새 나라를 이어로 달라라는 노래입니다. 나팔절 설날에 파워, 창조, 이 주제가 노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라합과 수령을 격파하는 군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새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주일 설교 주제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기념을 하고 기억한다는 것이니까 나팔절은 모세시대 한번 지키고 끝나지 않고 매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심을 매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해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악, 잘못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성경적 설날 다음 10일간을 성경은 회개의 기간 열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11째를 대속죄일, Atonement, The Day of Atonement, 그 유명한 욤 키푸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 후, 한국의 추석절과 똑같은 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이미지만 돋보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죄라는 뜻이지요. 참회와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설날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관식 날 매년 치르지만 해피 뉴 이어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이 정확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심의 의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령과 리우어 야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창조의 날, 나팔절 설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